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야, 명절, 네, 이제 또 때려가지 않은 분들은 참석하셨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다 인사 오십시오.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 뒤편에는 호주 DTS 팀이 와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인데요. 우리 중국에서 우리 키트 형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서대경 선교사님, 또 천준혁 선교사님이 계셨던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의 김헌숙 권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 명절에 많이 내려가셨고 또 올라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인데요. 길죠? 이렇게 길게 저도 읽어본 적 없는데.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들 수 있는가 의논하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몇 해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와 그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석방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옵니까? 여기 있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압송되는 배에 탑니다. 그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압송할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이름은 율리오입니다. 그는 그 바울 그리고 죄수들을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에 태웠습니다. 27장 1, 2절인데요.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었지만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아우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가려가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올라가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 배는요, 죄수들을 호송하는 특수선이 아니고 아시아 해변 각 사람들에게 짐을 실어 나누는 운항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의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군인들을 추송하거나 혹은 죄수들을 호송할 때는 상인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의 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바울의 호송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요 군인들이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인이 지휘권을 가지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 안에는 누가 있냐면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겠죠. 그리고 죄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죄수를 압송하는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 일행도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와중에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리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무렵에 바울의 천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이었는데요, 에베소에서 그 바울과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피신해 가는 도중에 대신 바울 대신 잡힌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드로아로 갈 쯤에도 이 아리스다가 나오는데 그는 다른 일행과 함께 선발대로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의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바울 대신 잡히기도 했고요, 먼저 가서 준비하는 사람, 일종의 수행원이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아리스다고가 유일하게 바울을 호송하는 배에 함께 올라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갇히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24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부르는데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스다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뭐 디모데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행보와 바울의 서신서에서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줄 두 줄 나와요. 근데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성품을 지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나 일을 할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곁에 머물러주면서 또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의 곁에 머물면서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의사잖아요. 섬세하거든요. 누가가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이 배를 타고 건너는 동안에 크고 논란, 크고 많은 사건과 이적도 중요했지만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리스다고와 함께 갔다 이 말입니다.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함께 올랐다라는 것이 누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안에서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고 숨김없이 자기의 감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의 뒷바라지를 말없이 해줄 수 있는 아리스다고가 그 배에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받는 힘듦도 있고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처럼 아리스다고라 하는 위로자,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누구와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한 그 사람이 보이고, 또 나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너무나 갈증이 날 때 그때마다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그렇게 시원하게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울에게요, 또 하나의 위로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항해해서 지금 레바논 땅인 시돈에 이르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시돈에 대니, 레바논인데 출항한 배가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고요,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어떤 친절을 베푸냐 하면 시돈에 살고 있는 바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기에서 친구로 표현된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 가운데 시돈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리스도인들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시 바울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심소재 같은 데 오시면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몇 달 계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딱 심소재에 들어오시면 우리 공동체를 만나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반나절, 우리 오늘 키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있다 가는데요. 키트 형제가 여기 왔다 가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여러분, 한 끼 식사, 한 장의 편지가 어떤 마음을 일으킬까요?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시돈에 잠시 내렸지만 그 사람을 만날 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잠시 만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선교사님들은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아,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돈에 도착한 이후에 근데 맞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해서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래서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요, 5절 6절에 보면 어디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의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요, 6절에 보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무역선으로 갈아탑니다. 6절에 보니까 배를 갈아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고 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배를 갈아타는데 배가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다가 8절에 보니까 크레타 남쪽 해안에 그 아름다운 항구인 미양이라고 부르는 그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던 바울이요, 배가 이제 폭풍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잠시 항해를 머물 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제안합니다. 27장 9절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지금 항해하기가 적합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 백기를 13번 다녀왔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파선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는 누구보다도 이 바닷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굉장히 험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에 몇 달 머물고 있다가 항해합시다. 바울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신분이 뭡니까? 미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 안에는요, 백부장과 호송을 맡은 군인들, 또 해외 주둔을 끝내고 로마로 돌아가는 군인들, 여행객들,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요, 로마에 도착하면 최종 판결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로마 시민들의 눈앞에서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 중 하나인 바울이 일어나서 항해를 연기하자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제안은 묵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요, 선장과 선주는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릅니다. 일개 미교수 바울의 돌발적인 이 의견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고 항해를 서두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12절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하였더라. 여러분, 항해 일자를 줄이려고 했어요. 왜 항해 일자를 줄이려고 했냐면 항해 일자가 줄여져야 선장과 선주는 이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항해 일자를 줄여서 이익을 남기려는 선장과 선주의 이해관계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은 군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위험이 얘기되고 있었지만 잘 되겠지 뭐,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그 배를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좀처럼 대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세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경험이 있었고 세 차례나 파선을 당해서 몸소 위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현재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항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베닉스 즉 그레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배가 떠납니다. 근데 27장 13절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떠나는 날 아침에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바람까지도 이 결정이 옳다는 듯 지원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여론과 물주의 권한과 백부장의 주도권 아래 출발했는데 마침 바람까지 불어줬습니다. 이거다, 이거 맞다. 역시 노련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 맞아. 우리가 그 사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 배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요, 이 추낭한 배는 바울의 말대로 곧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좌초되어서 구조될 희망이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때 그게 영원한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고난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무엇이냐, 고난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안 아파도 되잖아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 병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업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거기에 속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아닙니다. 노련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그거 속임수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불행이 커집니다. 불행이 커집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제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끌고 갔느냐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러나 그것이 순풍이든 광풍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뜻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바람의 이름이 유라굴로인데요, 이건 바람의 이름이 아니고 바람의 방향입니다. 뭐냐면 동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쿨라는 라틴 말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동쪽에서 부는 북동풍입니다. 순풍에 돛단불 미끄러지던 배에 북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15절부터 20절 나와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는데요, 선원들이 배를 통제하려고 해봤는데 통제가 안 됐어요. 막 속절없이 이리저리 밀린 것이죠. 좌초를 막기 위해서 뭘 먼저 했습니까?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요, 항해에 필요한 필수 장비도 던졌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여러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살아남으리라고는 희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들은요 계산했거든요. 빨리 가서 이득을 남기자. 그리고 군인들은 빨리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너무 급해지니까 모든 상품과 물건들을 스스로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풍은요 그들의 물질에만 손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나스의 선원들처럼 희생양을 선택해서 바울을 바다에 던지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배는 계속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니까요 배에 탄 이들이 여러 날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졌을 공포를 넘어서 영혼의 낙담과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요 공포와 원망이, 그들 눈에 서려있는 그 원망들이,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죄수도 있죠, 군인도 있죠, 선원들도 있죠. 지금 폭력적인 상황이 이 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배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 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바울이 안 나타납니다. 바울이 침묵합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바울이에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언제나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옵니다. 그 희망은요 경험 많은 선원들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용감한 백부장을 통해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려고 했었던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려는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딱 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한 말을 전해줍니다. 비록 지금 공경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7장 21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은요 절망의 심연에서 허덕이던 이들의 내면을 밝히는 신랄 같은 빛이 되었습니다. 살 수 있다. 어디서 구원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바울은 살 소망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서야 그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청중들 가운데 서서 안심할 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바울만이 천사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바다는 계속 요동치고 있었고 상황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는데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하나 둘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 뭐지? 이 소리가 뭐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27절에서 32절인데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있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닷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큰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큰 배가 이제 항구에 못 들어오니까 작은 배가 와서 이렇게 실어 가는데 이 당시 큰 배는 조그만 거룻배, 그러니까 작은 배를 매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요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선원들이 이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날이 지났거든요.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14일 동안 일들이 계속된 겁니다. 그 뒤 탄 배가 아드리아 바다를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요 바다에 능하잖아요. 수심을 재보자 바다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암초에 걸릴 수 있다라고 선원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탓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좌초할지도 모르는 배를 남겨두고 자기들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슬쩍 거룻배를 풀었습니다. 근데 거룻배를 살살 내려서 자기네끼리 떠나려는 것을 바울에게 들켰어요. 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만약 떠나가면 이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라고 건의하자 군인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에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말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34,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이니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죽는다. 그리고 저 거룩줄 끊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14일 동안 마음 졸이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 공감은 진실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음식이 나옵니다. 음식 모티브가 나와요. 성경의 음식 모티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추격을 당해서 그 엘리야가 막 하다가 로렛나무 아래에 지쳐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천사가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을 준비합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돌아왔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해변에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행위처럼 거룩한 게 없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요 타인을 내 속으로 영접하는 일이고 경계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음식을 권함으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금 한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후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뗀 빵을 먹은 것이 차이라면 차이겠지만 그것은 바울이 차기 배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자 사람들은 모든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빵을 먹었어요. 바울이 먹자고 해서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빵이라는 물질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 이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들은 지금 그 신뢰를 먹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외침에 냉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백부장 군인뿐 아니라 입에 타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폭풍을 기점으로 변합니다. 폭풍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빵을 먹자라고 말하고 바울이 먼저 빵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빵을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배와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배의 꿈을 싣고 로마로 향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로마입니다. 군인들은 해외 주둔을 끝내고 본대에서의 승진을 꿈꾸고, 상인들은 이익을 남길 것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고, 여행객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로마를 상상합니다. 난 로마에 가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각자의 꿈을 치는 이 배가 유라굴라라는 폭풍 앞에 서면요, 그들의 모든 소망, 기대, 이익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미교수 한 사람의 가녀른 외침이 그들에게 마치 굉음처럼 들려옵니다. 그들이 귓절을 때립니다. 죽지 않는다. 이 빵을 먹어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 폭풍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에서 25절인데요. 22, 23, 24, 25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이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폭풍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이 뭐냐?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충성하고 있으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충성이 덜하면 좌절하고, 그 좌절은 우리 스스로를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열심과 충성과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기뻐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미달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얼마나 더 충성을 다했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놓고, 야, 너는 유능한 사람이네? 너는 무능한 사람이네? 그 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놓고 너 한번 충성해봐. 내가 볼게. 넌 유능해. 너는 무능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구원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고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것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책망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더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제사가 무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그가 하시는 일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부족하다고 느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10번 아니 10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강인한 성령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의 믿음이 근거하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자신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모두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과 봉사를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 해봐야 바닷물에 물 한 컵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닷물에 물 한 컵 붓는다고 이게 올라갑니까? 또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내가 너 좀 더 사랑해 줄게,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고백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분의 성품과 본질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여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폭풍 가운데 외치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6장 3절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혹시 이 구절 아실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근데 뭘 알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뭘 알자는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가장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애먹는 단어가요 호세아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그냥 러브라고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러브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 뜻을 잘 못 나타내줍니다. 이 단어는요,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 성립된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자들은 이 헤세드를요 계약적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와 계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랑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의 단어가 헤세드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계약, 이 계약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일시적으로 주를 떠나 방황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나를 찢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끝까지 가슴으로 나를 포용하고 안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구속적 사랑, 언약적 사랑, 때때로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랑, 창기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창기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창기 같은 나를 용납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사랑의 잠에서 깨어야 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드로야,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울컥합니다. 그러면 뭐 다 씻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처음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되고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 해. 이 말은요, 너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이 너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걸 받아들여. 내가 너를 사랑해. 넌 이걸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좋은 옷 입고 반지 끼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많은 탕자는 바뀌었습니다. 자기 형님이 몰랐던 걸 알았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기뻐하신다. 드디어 그 자기는 자기가 없음을 알면서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그 앞에서 파도가 밀려와봐라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는데 마침내 그 파도의 마지막 절정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헤세드 구원을 받은 자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비쳤고 사랑에 비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 어마어마한 헤세드의 사랑을 본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라는 심정으로 감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 있나, 내가 여기서 좌절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은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 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인데 천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잘 보십시오.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죽으면 혹은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이걸 경험할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해내면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 구정 기간을 지나면서, 또 아우리시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두 발을 이곳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으로 가시적인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와 있지 않고 다스림의 개념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알매의 범위만큼 내 삶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영역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많이 펼쳐진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아우리치 팀을 시간을 지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친척집으로 내려갔고 어떤 이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친척집에 내려가는 분들, 그리고 지금 병원에 또 민숙자매가 수술하고 있는데 현혜 형제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혜 형제 아우리치 못 가는 거 아니라고. 현혜 형제가 왜 아우리치를 못 가는 거라고. 우리는 현혜 형제를 그 병원에 파송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현혜 형제를 그 병원에 파송했습니다. 파송했고 기도 제목 낱말 올려달라 기도하겠다. 우리가 노숙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요양병원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우에 힘들고 어려워 있는 그 아내를 향한 형제를 파송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형제를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파송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 다 떠났습니다. 그냥 일가 친척을 만나러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식을 돕는 스타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폭풍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